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과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여 그들을 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의 갇힌 곳이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특유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정 총무가 되어서 총리 수업 1단계를 잘 마쳤습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시험이 왔을 때에도 손으로 잘 통과했지요. 그녀의 괴계로 인해 깊은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지만 사실 그조차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두셨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요셉은 마음이 꺾이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해왔던 대로 변함없이 선과 진실함으로 모두를 섬기며 성실히 행했지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왕의 감옥에서 총리 수업 2단계도 잘 받아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순간까지 말입니다. 그럼 요셉이 총리 수업을 받는 동안 우리는 스포트라이트를 약간 옮겨서 이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잠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저와 여러분이 평소 아버지라 부르며 모든 것을 비밀없이 고하고 친근하게 여기는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말씀 한 번에 만물을 잊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소생케도 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만물의 외적인 것과 내밀한 것,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과 선택의 결과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까지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기도 하죠. 그러나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권능을 갖고 계셔도 함부로 휘둘러서 독재하지 아니하십니다. 도리어 요나같이 고집센 이들도 도마같이 의심 많은 이들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애쓰고 애쓰시죠. 이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 참으로 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 3절 전반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외쳤던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 가운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며 어떻게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 사람 중에 하나인 요셉을 당시 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일은 육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친히 계획하시고 역사에 가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전지전능입니다. 아마 십자가에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배우신 분들은 전지전능이 무엇인지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지는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능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며 무엇이든지 능치 못하신 것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 둘 중 하나의 속성만 갖고 계시다면 어떨까요? 전지하시지만 전능하지 않으시다면 당연히 일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도 이룰 힘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전능하시지만 전지하지 않으시다면 어떨까요? 전능하시면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지. 그럼 설령 어떤 것을 모른다 해도 내 뜻대로 일을 이루어버리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무엇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룰 때 장애될 것이나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으로 엉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와 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공의에 어긋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깊은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축복을 주어서는 안 될 사람에게 축복을 줄 수도 있겠죠. 만약에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하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해도 여전히 축복받을 수 있구나 안심하게 되겠죠. 그러니 결국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를 것입니다. 혹은 응답해 주어야 하는 가장 알맞은 시기를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릇이 안 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어서 잘못되게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살려서는 안 될 사람을 살리거나 죽여서는 안 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전능하면 무엇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마음껏 일을 이룰 수는 있지만 전지하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잘못 응답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시점에 역사하는 등의 실수들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공의에 어긋나면 결국 하나님도 사단의 송사에 걸리게 되니 결국 인간 경작도 어그러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동시에 전지하신 분으로 조금의 실수도 없으시기 때문이죠. 모든 일을 가장 적당한 시점에 맞추어서 공의에 맞게 정확히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원하는 바가 있으셔도 결코 임의로 행동하지 않으시고 때와 시와 사람의 마음까지 계산하고 맞추시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그것을 마음에 품으신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섭리는 성취되어 가는 것이고 결국엔 반드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능히 진리로 분별할 수 있겠죠. 전도서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네, 여기서 선착한다는 것은 먼저 도착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유력하다고 해서 전쟁에 반드시 이긴다거나 아니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반드시 부유하게 잘 산다거나 꼭 이렇지 않다는 것은 성도 여러분도 아마 체험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도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사 모든 것이 사람의 힘과 능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분명 빠른 사람이면 먼저 도착해야 할 것 같은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 힘이 있는 사람이 꼭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며 지혜와 명철이 있다 해도 꼭 부욕해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시기와 우연을 들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일에는 때, 우리가 흔히 하늘의 때라고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있죠. 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을 이루려면 그 시기가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육적으로는 만반의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도 이 때라는 것을 잘 만나지 못하면 일이 어그러질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연이라는 복병도 있다고 말하는데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일이 일어나므로 육적인 준비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계획했던 일이 어그러질 수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은 이어지는 12절에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말합니다. 그물은 그 넓은 바다에서 점만큼도 안 되는 크기죠. 그런데 왜 물고기는 하필 그물이 있는 곳으로 와서 걸렸을까요? 새도 마찬가지로 그 넓은 창공을 두고 왜 하필 올무 쳐놓은 곳에 날아와서 걸렸을까요? 그 시간 그리고 그 때를 피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솔로몬이 했던 이 말씀처럼 인생사 모든 것이 시기와 우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 결정되고 마는 것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답을 정확히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정답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모든 일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모든 일은 시기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 지혜를 쌓아도 건강해도 부와 명예가 있어도 소용없으며 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하나님도 사후세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할 때 그러하다는 것이죠. 전도서를 끝까지 읽어보시면 나중에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참새 한 마리도 모두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들에 관한 일들이 어찌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생사화복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연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땅의 모든 만물에게 해당되는 절대 불변의 법칙이자 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흔히 우연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원인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느 때에 결과로 나온 것일 뿐입니다. 솔로몬이 말한 시기, 즉 때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람은 어떤 원인이 언제 결과로 변할지 그 때를 알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가장 합당한 시기에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육의 한계가 있어서 한치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예측을 빗나가는 일에 대해서 그저 때가 안 좋았어 한다거나 우연이었어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의의 법칙에 맞추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연이다, 운이 좋다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설령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결코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서는 일이 어그러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 최고의 기획자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절묘하고 정확하게 방법과 때를 택하여 역사하시는지를 이미 배웠습니다. 이전에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노예로 팔리는 순간을 살펴보았었죠. 단순히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만 설명하자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할까 고심하던 중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미디안 상인들을 보게 되어 그들에게 요셉을 팔자는 생각이 우연히 떠오른 것이었죠. 그런데 우연히도 그 상인들은 애굽의 고위층과 거래하는 사람들이었고 요셉은 운이 좋게도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네, 성도 여러분, 설명이 충분한 것 같으신가요? 요셉이 운이 좋고 때를 잘 만난 행운아라서 우연히 그렇게 삶이 잘 풀린 것일까요? 절대로 아니지요. 사람의 머리로는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또 연결되는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하나하나 모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마음에 품으셨던 일들이 정확한 때에 맞추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미디안 상인이 요셉이 있던 곳을 지난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요셉의 형들이 미디안 상인들을 본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이 보디발의 신임을 받은 것도 전옥의 신임을 받은 것도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두 관원장을 수종들게 된 것도 그리고 그들이 꿈을 꾼 것도 모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셉이 누구에게 팔리고 누구의 눈에 들고 누구를 만나는 그 모든 일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계속해서 정확한 때와 시를 맞추어 일어납니다. 실로 대단한 일이지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사람은 그냥 각본대로 움직일 뿐 아닙니까? 그걸 경작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환경과 조건을 조성해 가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정확한 공의 안에서 이루신다 했습니다. 이렇게 일을 이루실 때 각 사람에게도 정확한 공의가 성립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으로 심었는데 악이 난다거나 악으로 심었는데 선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뒤틀지 않으시고 이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람의 자유의지는 온전히 존중됩니다. 사람은 자유롭게 자신이 행할 바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은 마음에 쌓은 선이나 악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신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택해라. 네가 원하든 원치 않든 넌 이걸 해야 한다라고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의 자유의지를 함부로 꺾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내일 당장 일을 이루고 싶으셔도 사람이 늦게 가면 거기 맞추셔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한 달 후에 일을 이루고 싶으신데 사람 편에서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며 곁길로 빠지면 일을 이루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 채워야 할 공의를 채우지 못하면 역사되는 시점이 뒤로 밀릴 수도 있고요. 모든 상황 환경이 다 준비되었는데 사람 편에서 죄를 지어서 사단의 송사를 받음으로 일이 틀어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이냐면 이런 모든 세세한 공의와 사단의 전략과 전술과 괴계와 사람의 변화무쌍한 자유의지까지 다 감안하고서도 하나님 섭리가 결국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날 온 천지가 다 슬퍼하고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 다 흩어져 죽은 것 같이 없던 것 같이 되었는데 3일 후에 호련히 살아나실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주와 함께 죽었던 자들이 주님을 필두로 죄다 생명을 얻고 훗날 이 육까지 부활시키더라도 사단이 그 자라는 송사도 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도록 만들어버리실 줄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봐도 완전한 패배였는데요. 부활하겠다고 생전에 약속하신 걸 기억하지 못했다면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순교한 이들의 눈물과 피가 땅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멀리 유럽에서, 로마에서, 종교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그리고 가까운 조선에서, 100년도 지나지 않은 한국에서 온갖 고문에 맞대응 하나 없이, 욕설 한마디 없이, 그저 맥없이 죽어간 성도들을 보면 그때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한 사람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보니 어떻습니까? 참된 순교자의 가정이 복을 받고 그 피가 씨앗이 되어서 작게는 일가 수십 명, 수백 명, 크게는 인도처럼 수백만 명 이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심었으니 거두시는 게 공이니까요. 정욕이나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했으니 그 목숨값은 설령 한 사람분이라도 태산같이 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값을 정확히 계산하시고 사단에게서 철저히 다 받아내십니다. 그것이 10년이 되었든 100년이 되었든 아니면 2000년이 되었든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한 마을이나 한 나라 그리고 심지어 한 제국을 복음화시켜버리기도 하십니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엄청난 기획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입니다. 사단만 우는 사자처럼 사람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사람들을 속속들이 관찰하고 계십니다. 선악간의 모든 행함과 마음까지 정확히 측량하셔서 세심하게 갚아주시지요. 그런데 왜 저는 사단의 울음소리는 참 잘 들리는데 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은 왜 잘 안 느껴질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잊지 않게 해주시라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분명 안민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심은 것 절대로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심은 것 이상으로 갚아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와 땀과 뭐 대신 공의를 채워주시는 어떤 행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었겠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은혜들을 우리가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사람이다 보니, 사람이 금으로 만들어졌으면 모르겠는데 이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다 보니 자꾸 새기고 새기지 않으면 성결된 마음이 아니면 자꾸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좋으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전에 받았던 은혜들, 우리가 예전에 체험했던 여러 가지 간증들을 다시 떠올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연으로 돌리지 않도록, 그것이 내 기억과 삶에서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인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혹여라도 마음에서 그러한 기억들이 희미한 것 같이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기도합시다. 다시 충만하게 달려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한 값을 또 갚아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시 오늘 본문인 창세기 40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공의 가운데 요셉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 가장 알맞은 시와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또는 꿈으로 역사하여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왕에게 범죄하고 왕의 노를 사서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갇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옥이다. 그러면 곧 요셉이 갇혀있는 곳이죠. 하나님은 이 두 관원장이 언제쯤 왕의 심기를 거슬러서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때를 맞추어 요셉과 만나게 하셨죠. 물론 아무 죄가 없는데도 요셉이 그들을 만나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들을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은 공의를 어기고 독재를 하신 것이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은 각자 감옥에 들어갈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행함의 열매를 거둔 것이었습니다. 다만 두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과 요셉이 그 감옥에 미리 들어가 있었던 것이 섭리 안에서 정확히 맞아 떨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 보면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어라 하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시위대장이라면 요셉에게 진노해서 그의 말을 듣지도 않고 옥에 가두었던 보디발 아닙니까? 그런 보디발이 요셉으로 하여금 왕의 두 관원장을 섬기는 중요한 사명을 맡겼다는 것이지요. 네, 보디발의 심경이 바뀌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동안 그의 성실함을 보았고 그가 얼마나 마음과 뜻을 다해 주인을 섬겼는지를 체험했죠. 또한 요셉이 지혜 있고 총명하며 윗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려서 섬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비록 크게 노해서 요셉을 가두기는 했지만 보디발에게는 요셉에 대해서 나쁜 감정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보디발의 마음속에서는 요셉에게 가졌던 좋은 감정들이 하나 둘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요셉처럼 중심으로 주인을 섬기는 사람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침 보디발이 감독하고 있는 감옥에 왕의 최측근에 있던 두 관원장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이 두 관원장을 결코 소홀히 대할 수 없었습니다. 원래 정치 세계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권력을 다 잃은 듯 싶다가도 한순간에 다시 회복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두 관원장 역시 지금은 비록 감옥에 들어왔다 해도 언제 다시 복직을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디발도 이 두 사람에게 그만한 예우를 해주어야 했지요. 그래서 두 관원장을 잘 섬기고 수종들며 그들의 마음을 흡족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아직 개인적으로는 요셉에 대해 감정이 남아있었을지 몰라도 이처럼 중요한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요셉뿐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이런 정황을 볼 때 보디발은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과 요셉이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디발의 마음을 주관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두 관원장을 수종들도록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억지로 보디발의 마음을 주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좋은 마음을 주관하여 역사에 가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을 억지로 주관하여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신다거나 반대로 선한 사람을 강제로 주관하여 악한 일을 하도록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공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시는 것처럼 출애굽기를 읽으시다가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건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고 했는데 강퍅하게 하셔서 막으시고 그래서 재앙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당회자님께서도 설교로 다 풀어주시고 하셨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바로를 악하게 주관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속에 있던 그 악한 마음이 나올 줄을 아시고 그 때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말씀이지요. 네, 그들이 갇힌 지, 그 두 관원장이 갇힌 지 수일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창세기 40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각기 다른 몽조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꿈은 앞으로 그들의 운명이 각각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꿈이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임의대로 누구에게는 길조를, 누구에게는 흉조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관원장이 각각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행하고 심은 대로 거기에 맞는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이었죠. 비록 지금은 두 사람이 똑같이 감옥에 있지만 누가 선하게 선을 심으면서 살아왔고 누가 악하게 악을 심으면서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아셨습니다. 또한 왕이 누구는 복직시키고 누구는 처형할 마음인지도 다 아셨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아심으로 공의에 맞추어서 각자에게 맞는 꿈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두 관원장으로서는 꿈의 의미를 알 수 없으니 아무래도 뒤숭숭하죠. 그때 요셉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40장 6절에서 7절에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 빛이 있나이까 했지요. 두 관원장에게 문안하며 세심하게 안색을 살피던 요셉은 그들의 얼굴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이건 바로 요셉이 두 사람을 그저 형식적으로만 섬겼던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겼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죠. 평소 윗사람의 심기까지도 헤아려서 마음에 맞추려 섬기려 했기 때문에 혹여 불편한 건 없는가, 필요한 것은 없는가 이런 마음으로 얼굴빛까지도 늘 살피곤 했었습니다. 눈치를 보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어찌하면 더 마음에 맞춰드릴까 하는 마음이었죠. 두 관원장은 이 요셉의 섬김이 진심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수종드는 몸종과 같은 요셉에게 꿈 내용을 순순히 말해줄 수가 있었죠. 두 관원장과 요셉은 비록 그 사귐의 시간이 수일, 곧 며칠로 매우 짧았지만 이미 서로에게 마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는 요셉이 그만큼 두 사람으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았다는 말이지요. 이처럼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인정받고 신뢰받으며 사랑받았습니다. 요셉은 두 사람의 고민이 밤사이 꾸었던 꿈 때문임을 알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고 대답합니다. 자기가 꿈을 풀 수 있다며 교만하지 아니하였고 대화하는 이 잠깐 동안에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으로 꿈을 풀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요셉의 해석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즉,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안에 복직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역시 사흘 안에 처형을 당하게 된다는 내용이었지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창세기 40장 14절에 당신이 득이 하거든 곧 복직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하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사흘 후가 점점 다가오지요. 그날은 바로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날 실제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고 떡굽는 관원장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된 것입니다. 이제 어쩌면 요셉도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빛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맙니다.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인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했던 것입니다. 그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면 절망 가운데 있던 자신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어서 마음을 시원케 한 이 사람을 무려 2년 동안이나 잊고 있지는 않았겠죠. 만약 그가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그의 억울함을 고했더라면 상황은 또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그가 요셉을 잊어버릴 것까지도 계산에 넣고 계셨습니다. 이때로부터 2년의 시간이 지나 바로가 꿈을 꾸는데요. 그날 요셉의 총리 수업은 비로소 마쳐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인 요셉을 어떻게 밑바닥에서부터 들어올려 나라의 2인자로 세우시는지 그 극적인 역전 드라마는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에서 나갈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가 한 사람의 실수와 무심함으로 너무 어이없게 사라져버렸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니, 우리라면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이제는 진짜 끝인가 보다 이런 생각에 한없이 절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설마 했는데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면 삶의 소망조차 끊어졌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요셉은 그 기회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잃지 않았고 여전히 자신의 삶에 성실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렸을 때에도 이억만리 애굽에 도착했을 때도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억지로 그 상황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도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던 걸 봅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은 바로 그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었지요. 요셉 스스로가 자기 지혜나 방법을 동원해서 억지로 만든 기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었던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신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그는 요셉의 생각과는 달리 기대를 저버렸고 연락조차 끊어져 버렸지요. 하지만 요셉은 낙망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성취되는 시점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편에서 생각한 때가 맞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잠잠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두 관원장의 꿈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해석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았죠. 그걸 보면서 요셉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꿈, 그것을 다시 떠올려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도 2년이라는 세월을 희망 가운데 값지게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어떤 원인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다 알 수가 없기에 우연이다, 시기가 그러했다 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은 철저한 공의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며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겸비하게 나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일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나를 돌아보아서 변화시키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결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가 되면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형통한 삶을 살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는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음을 알고 고민하지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며 요셉처럼 묵묵히 자신의 공의를 채워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때를 맞추어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최고의 기획자인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꼭 만나고 체험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들으신 말씀을 상고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셉의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고 얼마나 공의 가운데 절묘하게 일을 이루시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생명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2000년 전, 4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펼쳐져 있음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열심히 채워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지혜로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